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에 대한 많은 그 오해가 풀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할 때도 내가 가진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남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꼭 그런 것이 아니죠. 남들보다 부족해 보이지만 놀랍게 쓰이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내 편에서는 내가 능력이 많고 남들보다 부족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쓰시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또 어려움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물들 중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죠. 예를 들면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삶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이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40세 애굽의 왕실에 있던 그때였을 겁니다. 40세의 모세는 학문도 뛰어나고 무술과 힘과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왕자의 그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생각하기를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때라고 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죠. 그래서 제일 허드렛 일, 양을 치는 일을 하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낮아지고 깨어지는 과정을 겪었죠. 그리고 나서 80세의 노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사실 모세 편에서는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완전히 다 상실되고 어떤 자기 남은 인생에 대한 특별한 계획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오늘도 무사히 그런 인생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80세의 노인을 불러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단지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때로 내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쓰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쓰시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너무 강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의 죄를 깊이 깨달은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나를 의지하고 더 이상 나를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크게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죄인이었던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인은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르시고 또 이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을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행하신 이러한 역사들, 죄인을 불러서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 그런 역사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인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마태를 만나신 것이 아니죠. 읽었던 본문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 가셨더니 큰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닷가는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의 북쪽 그 갈릴리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는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그 출신을 다 아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놀랍게는 여기면서도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죠. 또 유명한 사건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집 가까이에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천정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지붕이 구멍이 뚫립니다. 그리고 침대채로 환자를 달아내렸습니다. 네 사람의 그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그 환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또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모르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간첩인 것이죠. 어린아이들도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어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이들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들, 질병이 있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전부 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이런 그 지역에 놀라운 일이 있는데 여기에 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 동네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바닷가에 나왔는데 이 사람은 여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유대식 이름은 레위고 그 시대의 로마식 이름은 마태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날만 못 어울렸겠습니까? 아니죠. 온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고 같이 그 기쁨을 나누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그 슬픔을 나누고 아마 그런 동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함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날만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남들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도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이 사람과는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대에 세금을 거두는 이 세리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의 변절자로 여기고 또 그 시대에 강도와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더라도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만큼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대신에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한 사람, 이 죄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그대로 그냥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에 지금 무슨 고민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여기에 앉아있는지를 이 사람의 그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예수님이 그 수많은 세리들 중에서도 바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을까요? 이 세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지금까지 오늘까지의 나의 이 과거의 모든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발버둥을 치는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 더 이상 어쩔 수 없지.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마치 그 사냥꾼이 올가미를 놨는데 덫을 놓았는데 무엇을 덫을 놓겠습니까? 거기에 그 짐승을 잡으려고 하면 좋아하는 뭔가 미끼를 던지겠죠. 거기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 올가미나 덫에 걸리면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더 그 조여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해서 비록 세리가 되긴 했지만 이런 결과를 원하진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하면 수고해서 어떤 대가도 얻고 또 뭔가 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많은 미움을 받습니다. 아무도 내가 수고한 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점점 더 나를 미워합니다. 전에는 돈이 없어서 내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뭔가 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있지만 아무도 나에게 선한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어떤 보람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세리로 살아서는 나의 남은 인생은 더 괴로울 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간에 홀로 앉아있는 이 세리는 마치 보이지 않지만 철창이 없는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것과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다 막혀있고 외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다가오지도 않죠. 사람들과 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실제 세리의 삶은 그랬습니다.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전통이 중요한 시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 안에 세리가 있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죠. 부모, 친척, 형제들도 다 나를 싫어할 것이다. 다 나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수치심, 죄책감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나에게는 관심이 없을 거야.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닷가에 나갔다가 혹시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혹시 나를 저주하시거나 심판하시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까지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능력 많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나처럼 허물이 많고 실수 많은 사람 하나님 나는 싫어하실 거야. 그 마음속에는 이런 누구보다도 죄로 인한 고민과 갈등과 인생에 대한 그 마음이 갈등이 있지만 도저히 용기 내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결박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죄인의 이 낙인, 좋은 글씨가 새겨진 이 사람을 아무도 여기서 꺼내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산 사람을 알고 계셔서 죄인의 그 고통을 아시고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알고 찾아가셔서 새로운 삶으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이 세리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이 사람의 죄와 허물 과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그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 새로운 삶을 살고는 싶지만 그럴 능력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일어나 나를 따르라. 고민하지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도 말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거의 삶에서 지금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것, 곧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그냥 너가 죄를 회개하고 새 인생 살아라 그런 의미만은 아니죠. 덧붙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 이 사람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냥 이런 죄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인데 아니 이런 사람을 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로 부르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위로를 찾았죠. 철저히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돈, 그것이 성공이든 성공만을 쫓는 것이죠. 나의 만족. 그러면 인생에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삶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그 좋은 것을 다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는 이 영적인 암덩어리와 같은 이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선행과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더라. 내가 나의 몸을 불태워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선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너무나 역설적인 것은 사실은 대부분 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착한 일을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앞으로 더 착하게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반대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분들은 대부분 나의 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어둠을 빛 가운데 다 드러내십니다. 이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두움이 이제 빛 가운데 드러나서 보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나를 보는 눈이 바뀝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게 되죠. 지금까지는 이 세리는 자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음에도 자기 자신을 열심히 살면 살수록 자기 인생을 별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남을 보는 눈도 바뀝니다. 다른 죄인을 향한 전에는 내가 의인이 되어서 남을 바라봤는데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깨닫게 됩니다. 죄의 포로가 된 다른 영혼들의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죄인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리 마태는 죄인을 돕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이 죄라는 세력이 나의 인생을 나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 때문에 해결한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아주 좋은 조건인 것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어지는 훈련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착하고 의롭고 바른데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먼저 만날 때 다른 죄인을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인 사람은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거룩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시는데 문제가 없고 착하고 바르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런 문제 많은 자기 죄로 인해서 심각한 가운데 있었던 이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 또 다른 죄인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나도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나는 부족하면서 우리가 만약 다른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을 내가 뽑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나보다 완벽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나보다 더 성실한 사람, 낙하고 나보다 더 빈틈이 없고 완벽한 사람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것이 인간인 죄인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혼자서 모든 것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사람을 뽑으시는데 죄인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을 뽑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의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나의 성실함과 뛰어난 능력으로 완벽함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모임에서는 그런 사람이 인정받겠죠. 그러나 십자가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교회에서는 공동체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사람, 나의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회개하여 변화된 죄인을 통해서 또 다른 죄인을 변화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는 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죠. 아마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냥 밥 한번 먹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에 있는 자녀로 만약 비유하자면 여러 명의 자녀들 중에서 이 세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부모의 속을 썩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생각할 때 뭐 자랑스러운 좋은 일을 많이 한 그런 자녀가 아닙니다. 이 세리는 자기밖에 모르고 가족에게도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이 지은 죄로 보면 사실 가장 부모님이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아마 아버지에게 매를 제일 많이 맞을 법한 그런 아들입니다. 아마 세리는 자기를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러한 세리를 불러서 회개케 하시고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러한 죄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바로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물론 뭐 세상 사람들도 놀랐을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놀란 사람은 아마 제자들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자들도 자기도 출신이 변변치 않지만 아니 어느 날 세리가 나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세리인데 그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이제 날마다 같이 지내게 생겼습니다. 내가 세리의 친구가 될 줄이야. 세리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동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식하다는 그런 비난만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무식한 데다가 세리까지 더해져서 세리의 제자들이라고 세리라고 하는 더 큰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전까지 세리들과 식사해 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같이 콜트를 하게 됐습니다. 공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날마다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된 것이죠. 한국 교회도 초창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 아직 우리나라의 양반과 그 상민, 천민의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그 무오라고 하는 선교사가 서울에 승동교회를 세웠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양반들도 전도가 되고 교회 안에 천민들까지 그리고 백정들도 교회에 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교회의 장로를 뽑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장로가 됐는가 하면 백정 출신의 박성춘 집사님이 제일 먼저 그 교회의 장로로 뽑혔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양반 출신의 그 성도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옆에 안동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몇 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회개하고 다시 두 교회가 합쳐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반상의 구별이 분명한 시대에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서로 하나가 되고 도저히 세상 사람을 또 나를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죄인들이 변화되어서 교회 안에 놀랍게 쓰임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세리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깊이 깨닫고 죄에 대한 이 애통함과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지만 더 이상 나를 자랑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것을 아는 사람이 또 다른 죄인을 돕는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내가 죄인이면서도 또 다른 죄인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깊은 죄사함이 있는 사람은 남의 죄를 볼 때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리에게 이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에게 오셔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과거의 얘기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냥 회개하고 나서 너가 죄를 회개하고 나서 정말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에게 오셔서 지금이 바로 너의 인생을 결단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지금 일어나라. 지금 결단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어떤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리는 지금까지는 철저히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나의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알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의 삶은 그냥 육신의 본성대로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남의 아픔과 남의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남의 상처, 남의 아픔이 보이겠습니까? 나만을 위해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너의 남은 인생은 지금과 다른 새로운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되겠느냐? 지금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 그 한계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은 지금과 다른 삶,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새로운 결단과 변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세리가 예수님 이 부르심 앞에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우연히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게 아닙니다. 새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변화되고 싶은데 나의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살아야 되겠다.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와 같은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아직도 회개가 아직 다 안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망설이지 않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이 세리가 바로 신약성경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세리 마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세리들은 나름대로 언어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헬라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아람어도 알아야 되고 라틴어 적어도 한 4개 국어를 조금씩 해야 세리가 됐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가진 이 능력을 가지고 학문적인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떳떳하지 못한 일에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 마태야말로 오늘 이 복음,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일 잘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 마태 자신입니다. 이 사람은 이 원래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레위입니다. 구약의 이 레위는 아론의 후손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4개의 조로 나누어서서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찬양을 했습니다. 성전을 지키고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부모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사명과 반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어서 자기 민족도 버리고 정체성도 버리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예수님이 부르실 때 결단함으로 자신의 모든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변화될 때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소비하고 즐기는 인생에서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자기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남은 인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누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아마 그리고 자기도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변화에 대한 갈망,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반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세리는 예수님이 부를 때 아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가 세리인데 제 주제에 무슨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아니 제가 무슨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단도 없고 회개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기 문제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문제를 덮어두기만 했습니다. 그냥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그냥 문제를 덮어두고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막연하게 아무런 변화를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짧은 한마디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쓰시지 않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죄, 상처, 어려움들 문제 가운데 있는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 자신을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아, 나는 상관이 없어. 나를 말씀에서 나를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를 제외시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내가 제외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세리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놀라운 이 잔치가 벌어지죠. 많은 세리, 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만찬을 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가서 경험하게 되는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 세상에서 정말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 그런 인생이 변화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는 바로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와 상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상처를 아시고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여 반응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서 우리 주변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놀랍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